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저희들이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좀 긴데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번역으로 읽어 볼 텐데 그 찾을 수 있어요? 전화로 세번역 개역성경 말고 찾을 수 있으면은 우리 교독하죠. 한 절씩 나눠서. 예, 73. 예. 세번역 73. 찾았어요?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읽고, 그런 식으로. 자, 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늙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인 그들의 과거로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지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 장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몰려서 불을 일으키듯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변하고 세상은 늘어나간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온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침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몸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안석이시요 내가 받을 곳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예. 아, 시편 73편 좀 긴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제 보통 그 안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뭐라고 불러요? 교우님 이렇게 불러요? 그 교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면 형제 자매님 막 이러고, 어디 가면 성도님,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아 여기는 교우님이구나. 오케이.
교우들.
이유 없어?
형제 자매도 해요?
네, 호칭은 형제님 자매.
아, 호칭은 오케이. 그럼 형제 자매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사실 이제 팬데믹이 끝난 거죠, 이제. 거의 3년 동안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다들 당황하고 뭐 금방 끝나겠지. 좀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점점 이제 길어지고, 바깥에 못 나가는 일도 생기고, 뭐, 회사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서 계속 집안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통계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견디어 나갔나요? 잠시 쉐어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나중에 하세요. 굉장히 가장 센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자기만의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 지냈는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그전에 안 봤는데.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보기 시작하고. 제가 읽은 아리클에 보면 사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게 되고, 뭐 그 전에 안 보던 사람들도. 예.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유튜브한테 굉장히 감사하네요.
네, 모르던 세상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세상이. 엄청난 세상이.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뭐 좋은 방법이든지 해보니까 굉장히 오히려 더 해가 됐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어려움이라고 안 느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극 인트로버트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네.
이게 오히려 더 낫다.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다.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굉장히 인조해하는 면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바쁘고 막 이제 교인들을 막 굉장히 많이 대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교회를 가서 그런지 그 어쩔 수만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시작되면서 갑자기 딱 끊기고 예배도 이제 제가 혼자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처음엔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동안은 사람들 안 만나도 되고 뭐.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 그런 면이 좀, 그래, 그랬구나. 또 다른 분들은
우울하게 보냈어요.
오, 우울하게. 근데 그 우울하게 지내면서 뭐 무슨 그걸 헤쳐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찾은 건 있어요?
온라인 테라피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람들 만나면서도 나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 좀 이렇게 인터랙션 한 게 굉장히 필요했구나.
너무 못 만나니까 힘들었던.
역시 그럼 우리 형제님이 하셔야 돼요.
힘들었던 좋았던 건 이렇게 정하자면 비슷하게 외로움을 느끼면서 나라는 사람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안 좋았던 점은 섣불리기 시작해서 많이 주식으로 많이 까먹었어요.
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주식을 자꾸 이렇게. 역시 좋은 답이었어요. 어제에 이어서. 네. 그 사실 뭐 저도 조금 나눴지만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좀 좋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내가 그 교인들을 좀 미스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었던 거는 이제 설교를 녹화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게 나중에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치 그 앞에 누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아이 컨택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막 그러다가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 그래갖고 아예 그냥 처음에는 설교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제 사무실에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또 하고 막 그런 적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한동안 지내다가 이렇게 되면 너무 목사로서 뻔한 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시편을 많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사실 항상 이제 구약 쪽에는 내가 많이 안 읽는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시편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 잠깐 퀴즈 시간 할까요? 시편 전체 몇 개가 있는지, 몇 편 있는지 기억나세요? 자신있게 얘기하셔야지. 150편이 있죠. 그쵸? 150편. 150편이 있는데, 시편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이게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기억나세요? 비슷했는데.
다섯
권으로 나누. 계속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럼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찍었는데 맞춘 거예요?
두 번째는 찍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결정적인 질문인데 왜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아세요?
지은 사람들.
지은 사람별로 꽝인데 그러면. 시기별로 그것도 아닌데
주제별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성경 좀 이렇게 펴놓으시고 근데 이게 책으로 된 성경 보는 때하고 이 전화로 보는 거하고 이게 약간 그래서 좀 디스어드밴티지예요. 전화로는 잘 안 보여요 그런 게. 근데 책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거기 뭐 1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으면 150개니까 5개로 하면 뭐죠? 30개씩 맞나요? 내가 수학을 잘 못해서
맞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30개씩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굉장히 이 넘버가 굉장히 랜덤해요. 근데 그 이유는 이게 옛날에 그 이제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적어서 스크롤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그 스크롤로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갖고 만들어서 똑같은 사이즈가 나오게 하려고 다섯 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굉장히 길고 어떤 시편은 짧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넘버가 그냥 똑바로 똑같이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스크롤로 이렇게 굴리다 보니까 이렇게 딱 거기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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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섯 개 스크롤로 이제 맞는 겁니다. 자, 퀴즈 하나 더.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편.
110편.
119편. 맞습니다. 어, 또 맞췄어요? 아, 이번에 못 맞췄어요? 아, 그럼 맞힌 자매님 몇 절 있어요?
절수. 제일 짧은 건 117편. 거기까지.
자, 119편 몇 절 있는지 아는 사람? 보는 건 반칙이고. 아, 500은 좀 너무 심했다. 129, 아, 좀 더 높이.
150.
아, 더 높이.
170, 300.
170 굉장히 근접했어. 근데, 어? 172. 176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랜덤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우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어요. 아,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 건데. 22개가 있는데 이 22 곱하기 8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 시편 119편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거 acrostic poem이라고 그러는데 이 처음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센텐스에 첫 글자가 알파벳의 첫 번, 그게 알레프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된 생긴 건데 그걸로 시작해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알파벳인 베이트, 그 영어로는 이제 B라고 하는데 그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그 22개 곱하기 8하면 170. 이제 안 까먹죠. 그래서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그 가장 긴 시편 119편의 내용, 그러니까 뭐에 관한 시편이에요? 그리고 왜 이게 제일 길까요? 그리고 왜 이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acrostic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토라. 토라에 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토라가 왜 좋은지, 왜 아름다운지, 왜 놀라운지 이거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사실 시편에는 역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부터의 그 이야기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그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노래 형식으로도 들어있고 찬양 형식으로도 들어있고 시로도 들어있고 잠언 형식으로도 들어있고 또 러멘트 막 슬퍼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지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게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를 굉장히 제일 많이 도와준 시편이 사실 시편 오늘 읽은 73편입니다. 이 73편, 이 73편은 이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73편이 3권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을 여는 그 시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 길이별로 그냥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길이별로 한 거는 맞는데 또 이 다섯 스크롤에 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굳이 이거를 맞힌다고 하면 또 주제가 맞는 면도 좀 있긴 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시편 1편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시편이니까 다 알죠 내용. 뭐에 관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그리고 뭐죠? 뭐를 주야로 묵상하는 네, 토라 율법. 그러니까 이 토라를 그 묵상하고 토라가 그 마치 시냇 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토라에서 주는 그 영양분 이것을 빨아들여서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시편은 그 시편 1편하고 2편이 큰 두 개의 주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1편이 토라라면 2편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내용을 거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메시아가 여기서 오는 그런 것들 담고 있는데 이 73편은 1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편 1편부터 72편을 쭉 요약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를 또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73편에는 시편 1부터 72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이 큰 주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1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같이 읽은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쭉 훑어보기를 원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무지무지하게 길게 되겠죠. 네. 1절부터 아마 점심 먹기 전에 안 끝날지도 모르는. 자, 그리고 또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는 팔복 있죠. 팔복 중에 하나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거기 보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팔복 중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세요? 오늘 퀴즈를 너무 많이 한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근데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하고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는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시편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시편에서 계속 이제 보여줍니다. 자,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거의 클리셰 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해준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로 들려요. 그리고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 주신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해 주신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 응? 이런 걸 뭐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시편의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2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을 본 시인이 곧바로 시험에 들고 맙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3절이 이유죠.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 그 goodness, 좋은 거를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이건만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로 좀 띄어서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인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이 세 번역에서 상당히 이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짐승같이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은 인텔리전스가 없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어떤 생물체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인텔리전스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서 지능이 없어서 짐승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이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같이 너무나 지능 없이 이해 없이 시험에 들고 말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그렇게 지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현실을 사실은 똑바로 본 거예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거만하게 살지만 평안을 누리고 산다. 근데 그게 이 보통 권선징악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악인들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망하죠. 보통. 그게 정상인데 근데 이 시인이 또 관찰을 해보니까 이 4절과 5절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막 죽고 희생당하고 이 시인이 이렇게 보니까 악인들은 그런 사고도 막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죽고 잘 죽는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죠.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런 사람들 주위에 보시나요? 너무 악하게 사는데 너무 막 사기치고 어저께 뭐 야곱 사기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기치는데 잘 나가 계속 잘 나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황당한 일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막 잘 나가는 사람들 저도 꽤 많이 봤어요. 뭐 학교에서도 봤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회사 생활 이런 거는 뭐 거의 안 해봤지만 얘기 들어보면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플러스 막 건강까지 해요. 병도 안 걸려. 너무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렇게 살면서 점점 더 교만해진 악인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에 있는 현실을 비웃으면서 하나님도 비웃고 땅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막 조롱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이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막 하나님 조롱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 막 비웃고 막 이러는 거에 설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고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잘 나가게 놔둔다. 이렇게 휩쓸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자, 13절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막 그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설득해서 덩달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13절에 굉장히 끔찍한 독백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뭐 깨끗하게 정직하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라고 영적 훈련 뭐 제자 훈련 뭐 묵상 이거 배워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막 우리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LA에서 대학교 다닐 때 그 우리 그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대학부가 좀 유명했어요. 거기 이제 열심히 막 그 신앙생활을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친구들 간에 그러니까 콰이어 타임 하는 거를 하루도 안 빼먹고 며칠 동안 계속 하는지 경쟁이 붙었어요. 그 제일 이긴 사람은 진짜 한 거의 한 800일 정도 이렇게 다 기록하고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막 그 살고 그랬는데 여기 13절에 너무나 끔찍한 독백이죠. 이게 다 허사라는 말인가?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 새번역에서 이 13절에 맨 처음에 이렇다면 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이게 아크라는 말이에요. AK 그 영어로 트랜슬리터레이트 하면 AKH 되거든요. 아크. 한국말 아크 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성경에서는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고대의 four letter word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영어 성경도 번역 제대로 못했어요. 유진 피어슨 목사인데 이거 스킵했어요. 그냥 악, 우리 말로 그냥 악, 그죠? 와, 근데 요즘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 넷플릭스에서 그 비프 봤거든요. 야,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갖고 막 이게 나중에는 그냥 넘해지더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그 저희 애들이 뭐 이제는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런데 그 저희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그 F자로 시작하는 게 옛날에 그런 미닝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 그냥 보통 쓰는 말이다. 이렇게 애들이 주장을 해서 야 너희들은 그렇지 말하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에 이 아크라는 이 말에 굉장히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감정이. 그러니까 이 문장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솔직하게 악! 내가 그동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게 다 허사란 말입니까? 하는 거죠. 나도 그들처럼 막 잔머리 굴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하게 살면서 다 누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 시인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하나님 뜻이고 뭐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성공하는 법대로 살고 한번 나도 잘 나가보자. 하나님 말씀 맞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뭐 나오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악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사기도 치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사는지도 않는데 정의하고는 관련 없이 사는데 그런데 너무나 잘 살고 그렇게 잘 누리다가 죽을 때까지도 편하게 그냥 윤기 잘잘 흐르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실을 모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다. 그런데 이 그 어제도 잠깐 얘기한 것 같지만 이 시편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쓰여진 그 역사가 굉장히 길지만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모으지만 그 여러 사람이 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컬렉트되고 이 편집이 돼서 완성본으로 출연하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유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Deuteronomistic Historian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Deuteronomistic Historian들이 이거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편들을 이렇게 모으고 편집하고 150개로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모으고 여기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에 그 유배 가서 그 커뮤니티에서 살아남아서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역을 했던 그 모습이 어떤 면에서 드러나냐 하면 그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이 세들이 너무나 이 바벨론 문화와 또 바벨론의 종교 여기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근데 실제로 많은 이세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고 그 야훼를 믿는 이 신앙 버리고 그냥 바벨론 제국에서 잘 나가고 출세하는 길을 택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후세 이 이세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신앙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걸 기억해 보면 여기 73편에서 고민하고 스트럭을 하던 이 문제가 그냥 단순히 몇천 년 전에 여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트럭을 하던 문제하고 그냥 문제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그 당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서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이제 읽으면서 그게 적나라하게 거기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서바이브 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그 너무나 극적으로 이제 그려진 건데,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그렇지만 다른 예언서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공평과 정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살고, 토라에서 가르치는 것만 정말 따라가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이런 삶, 그 악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삶.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 시편에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자, 그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잘 됐느냐? 하나님이 말하는 이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세상에 정의와 공평이 없고, 그 정의와 공평이라는 이런 사상, 바벨론 제국에서 그게 통했을까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그러니까 이게 이 바벨론 제국이 끼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이키에 이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냐 하면, 물론 이게 사실 바벨론 제국 생각해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그 역사가 이제 나오지만 금방 이제 그 메대하고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끼친 임팩트는 가장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면 거기에서도 1세기경에도 계속 바벨론 얘기하고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막 음녀라고 부르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끼쳤던,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땐 이 야훼 하나님,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약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아주 그 일관된 그 주제가 사실 그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강함의 원리와 반대되는 약함의 원리로 계속해서 역사했던,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원리가 사실 약함의 원리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신화가 있죠. 자기들이 뭐 IQ 높고 똑똑하고 뭐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사실 제가 믿기로는 굉장한 그 신화적인 뻥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소수민족으로서의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사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 지금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고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다 뭐 갈릴리나 더 위 사마리아나 이렇게 다 합치면 사실 유대인으로 부르는 것도 사실 모순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신명기 7장 7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 잘나서도 아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에 망하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세상의 강함의 원리에 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 완전히 망해버린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이라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 이겨버리는 그 원리가 약함의, 하나님의 약함의 원리를 이긴 거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는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1세기 경에 로마 제국이라는, 그 모든 제국들이 사실 그런 면을 띠고 있지만 로마 제국도 사실 강함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떤 복음에 드러나는 약함의 원리, 그게 이 로마 제국의 강함의 원리를 이겨버렸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강함의 원리로 쾅 부딪혀서 로마 제국을 군사적으로 그 힘으로 이겨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질 것 같았던 약함의 원리로 로마 제국의 강함의 원리를 깨뜨려버렸다. 그걸 상징하는 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이제 논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그 우리 시편 73편에서 보는 것은 지금 그 소용돌이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강함의 원리가 약함의 원리를 이겨버린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고 토라 묵상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과부와 고아들의 변호자가 되고 공평과 정의가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거 다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거 다 허사고 그래서 나도 저들 같이 한번 살면서 내가 강해져 봐야지. 성공해 봐야지. 그리고서는 우리가 또 이제 핑계를 만들잖아요. 그죠? 내가 강해지면 나는 절대로 저 사람 같진 안 될 거야.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나는 약자들을 돌볼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삶에는 어떤가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 약함의 원리가 강함의 원리를 이기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땠나요? 아,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내세우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3대가 가난하게 산대요. 그때도 어렵게 살았지만, 대대로. 인정도 못 받고. 근데, 현실은,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3대, 4대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붙어서 일본 사람들 막 위에서 일하고 막 그렇게 살다가 또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한테 붙어서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 사람들을 이어주는 군사정권, 뭐 독재정권,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그 보수적인 거기에 다 붙어 있으면 계속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그 한국에 갔다가 그 이제 어떻게 숙소가 강남이 돼서 거기 있었는데 거기는 뭐 그 통계상으로는 90%가 그 사람을 찍었다 그러더라고. 거기 사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여기에도 강남 출신 많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게 이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마음이 정결하고 공평과 정의. 이게 그 한 나라를 그렇게 식민지로 만들어 갖고 이 콜로니얼리즘 요즘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을까?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는 나라들이 더 잘 나가고 굉장히 더 잘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현실. 사실 미국에 와서도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이 그런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 앞에 폴레로 월드를 붙이면서 시인은 고민하면서 아침마다 막 괴롭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봤지만 그는 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서 시인은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것은 예배의 컨텍스트를 보여줍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종말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의 현실을 벗어나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예배의 컨텍스트하고 종말론의 컨텍스트에서 이 시인은 드디어 이게 뭐가 정말 진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제 풀어놓기 시작하는 그 논리를 제가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쪽에게만 선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데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베푸신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악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잘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의인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해와 땅을 적시는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황량한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적시는 비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 수분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잘해서 비가 내리고 햇살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주시는 것을 복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잘해서 받는 것으로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조롱하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법을 터득하고 그 가운데서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면서 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눈에는 항상 잘 나가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고 이겼다가 지고 졌다가 이겼다고 이렇게 뒤죽박죽 막 사고 치고 박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시인이 관찰하기로 악인으로 사는 살았던 사람의 종말, 그 죽을 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원리는 사실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막 마음에 화가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서 예배 가운데서 보니까 그 전에 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그들의 그 진짜 종말, 영적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죽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마치 낮잠 자다가 딱 깨어나서 보니까 싹 없어진 것처럼 그냥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험에 들었었고 한때 유혹받았던 것에 대해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프게 하셨는데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둔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침내 깨달은 이 사람의 고백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어려움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여러 실패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때마다 나의 오른손을 항상 잡아주고 계셨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세상에 어렵게 산 것 같지만 그 마지막의 종말은 뭡니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개념하고 그 신약에 나와 있는 부활의 개념하고 사실 이제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이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는 그 희미한 빛이라도 주님의 영광에 자기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네. 예. 불러주세요. 아니 랩을 하지 마시고 노래로 불러주세요. 밖에 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나중에 한번 부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렇고 땅에서도 그렇고 주님밖에 내가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놀라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밖에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 예배 가운데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게 타격을 받았잖아요. 이 교회 출석이 굉장히 내려가고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리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린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임팩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체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73편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특히 혼자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시인이 말하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그런 회중이 있는 곳에서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 중간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깨닫는 어떤 그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눈을 뜨는 거, 이게 너무나 그 크루셜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몫은 inheritance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말로는 기업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놀랍냐 하면 사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약속받잖아요. 그 분깃, 그래서 기업, 이것을 땅을 약속을 받는데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그런 땅을 받는 것,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몫의 전부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28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11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못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겠습니다. 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과 가까이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대조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잘 나가는 현실을 보고 시험받고 괴로워하며 나도 그들같이 살아볼까 유혹받았던 이유는 복에 대한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었던 대전제가 있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의미를 그는 오해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데 잘 나가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악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뒤틀려버린 거죠. 왜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해주질 않고 오히려 악인들에게 저렇게 잘해주나? 시인이 깨달은 것은 이 복에 대한 데피니션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다. 그가 받을 몫의 전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는 항상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게 되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외의 모든 것들, 건강, 물질, 성공, 평안 등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고백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영어를 쓰다 보면 자주 쓰게 되는 말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많이 사용됐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트랜섹셔널. 그러니까 트랜섹셔널,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래, 업무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트랜섹셔널해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비즈니스하고 그냥 업무적인 때에만 트랜섹셔널하게 살았는데 모든 관계가 다 그렇게 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트랜섹션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나가서 요번에도 막 국민학교 동창, 국민학교라니까 이상하죠. 국민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60년대. 우리 안 목사님도 국민학교 다녔죠. 초등학교는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아무튼, 국민학교 동창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그냥 수십 년 만에 만나고 그랬는데도 그냥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고, 어렸을 때는 트랜섹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커서,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끼리도, 그러죠? 이렇게 다 큰 다음에 만난 사람들은 머리 계산이 막 복잡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인이 스트럭을 했던 그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지어는 트랜섹셔널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지? 왜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지도 않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마음이 정결하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자체가 잘못됐던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와 정결치 못한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셔도 악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을 복으로 받아들여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으리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걸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 중에 나오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복을 제가 좀 더 해석한다면 아주 가까이서 보는 복을 누리리라.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더 이상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신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 됨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는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시편 28절 그러니까 23-28절 마지막에 이 시인은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리라 선언하며 시를 마칩니다.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내게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세상에 나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며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오늘 아침에 시편 73편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의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거 보면서 마음이 뒤틀리고 화가 났던 시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 시인이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밖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편이 끝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정결하게 사는 것, 또 정직하게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나 그렇게 절망할 때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 자체가 복입니다. 다른 트랜섹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처럼 하나님 정말 가까이서 사는 것 하나님만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 복 자체입니다.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가 이런 불평을 했는지 또 그런 마음 이제는 그러면 나도 악인들처럼 살아볼까 생각했던 적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 고백하며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